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4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알고 지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하루를 정해서 장애인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날 장애인들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약한 사람들 우리가 좀 더 돌보아야 되겠다. 매일매일 그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라고 그러한 취지에서 만든 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약한 자,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홀로 된 자, 애통해하고 있는 자 이들에게 마음을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기울이는 분이라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는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약한 분들, 또 몸이 불편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심히 보시고 도우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을 내어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약한 자들 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분들을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도록 하셨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를 낳아주었던 부모님도 잃었습니다. 그를 길러주었던 바로의 딸 공주도 잃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홀로 광야로 도망을 쳐서 양치기로 지내면서 무려 40년간 홀로 지냈습니다. 참 그 인생이 외롭고 괴로운 삶,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죠. 그가 인생 80이 될 때까지 그의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도맡아서 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어느 날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 이 호렙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건조한, 메마른, 또 불모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참 불쌍한 그림이죠. 버려진 불모지와 같은 땅에, 그 호렙 땅에 또 버려져 버린 인생인 모세, 그가 그곳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보아도 소망이 없고 그 땅을 보아도 메마른 땅이고 그런 장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죠.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만은 이 불모지에 버려진 사람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는 대단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은 수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일단 넓은 잎사귀는 없습니다. 그 잎사귀는 전부 다 단단하고 뾰족하고 긴 가시가 되어 있죠. 그늘도 만들지 못하고 땔감으로도 사용하기 좋지 않습니다. 정말 볼품이 없는 나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겠습니까? 이 볼품없는 나무, 가시덤불, 이 나무는 바로 모세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이 떨기나무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찌르기를 좋아하는 인생이죠. 다른 사람을 말 한마디를 가지고 아프게 하기에 너무나 쉬운 인생입니다. 메마른 인생이고 외로운 인생이고 버려진 인생이고 홀로 그 아픔 가운데서 있어야 하는 인생이죠. 근데 바로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불은 활활 타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이 그림은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일하시겠다. 내가 너를 태워가면서, 내가 너와 함께 일하면서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림 언어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모세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내노니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내겠다.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들을 때에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냐면은,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이제 80세가 되었고 힘도 없고 머리도 하얗게 되었고 이제 이대로 살다가 그냥 이대로 죽을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사시대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기드온아, 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랬을 때에 저의 집은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미약한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에도 나는 아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모두가 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셔도 저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능력이 없습니다. 저 잘 못하겠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선이 온통 나 자신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못합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만 머물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는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일어나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절대로 약하지 않다. 무엇이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었으면 되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네가 약한 것을 안다. 그것을 잊지 마라. 너의 부족한 점도 알고 있고 네가 무엇을 잘 못하는지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도 그거 잊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는 할 수 없지만은 나를 의지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못합니다. 나약한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일할 거야. 그러니 일어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해나가시는 방식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은 그를 위하여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만 일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시면서 가라고 했을 때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갑니다. 그리고는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외치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기 위해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 딱 그럽니다. 근데 그때부터 바로는 오히려 더 강하게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구박을 하고 더 핍박을 하면서 시간 내에 약속한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더 핍박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만나자마자 막 달려들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고. 그래서 모세가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죠.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때부터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졌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막 항의를 했죠.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일어나서 다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모세가 처음 기세가 등등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구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에 바로가 만약에 그때 기가 죽어서 보냈더라면은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보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모세는 망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보라, 내 능력이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일어났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몸도 이렇게 성치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의 능력을 중점적으로 쓰시려고 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0세에 권력을 가지고 일어섰을 그때에 아마 모세를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났을 때는 침묵하셨고 80세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철저하게 광야를 통과하면서 나를 내려놓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주관과 여러분의 생각이 강력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은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제 저 못하겠습니다. 저 연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점은 그냥 약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잘난 사람이었죠. 최고의 학파, 최고의 학문, 최고의 권력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난 것을 들어서 쓰시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깨어져서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고 나는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 하나만 붙들고 나가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높이 들어서 성경을 13권이나 쓰게 하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사 중에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은 오른손이 묶인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오른손이 마비가 되었고 오른손이 불구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들어서 모압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칠 때에 이 에훗으로 하여금 그 조공을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의 대표로 오는 사람이 에훗인데 그가 불구자의 몸이 불구자니까 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계심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조공을 다 바치고 난 다음에 에훗이 그러죠. 내가 왕에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했을 때 왕이 사람을 다 물립니다. 적국의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은 아무리 긴밀히 할 말이 있다고 해도 다 물리지는 않습니다. 경호원은 옆에 세워둡니다만은 뭐 이 불구자가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물렸습니다. 두 사람이 딱 남았을 때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죠. 오른발에 숨겨갔던 칼을 왼손으로 빼어서 왕을 찔러서 죽입니다. 에훗은 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오른팔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용기를 내어서 적군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비록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재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른팔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자신이 없고 나는 배운 것이 많지 않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몸도 성치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로 사용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강해. 나는 가진 것도 많아. 하나님은 그분에게는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한 분들, 가진 것이 많이 없는 분들, 소외되어 있는 분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쳐다보아야 합니다. 저는 총신대학교를 다닐 때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학생들 앞에 그날 설교하기 위해서 섰던 분이 바로 송명희 시인이었습니다. 우리 교도 명희 군사님이 계시는데요. 송명희 시인이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분은 태어날 때 의사가 이 집게를 가지고 뇌를 잘못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중증 뇌성 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딸아이를 보면서 아버지는 술로 세월을 보냈고 그 어머니는 참 연약해서 울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제대로 앉아서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그리고 목을 가누지를 못합니다. 손도 제가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손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분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10분 동안 겨우겨우 했던 문장이 한 두 문장 정도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여러분 신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그 10분 동안 이 말을 하는데 얼마나 떠듬떠듬 제가 옆에서 입이 좀 되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말씀을 했는데 그 10분 동안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분은 저렇게 힘이 들매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데 우리는 몸이 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나는 무엇인가? 우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이런 역사들이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왜 나를 좀 유산시키지 왜 태어나게 했냐고 부모님을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16살이 되었을 때에 강대상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그 말도 되지 않는 입술을 가지고 부르짖었죠.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만나주십시오. 제발 좀 저를 만나주십시오. 저의 모든 것을 다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송명희 씨가 그때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가진 건 하나 없죠. 아버지, 어머니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재물도 없고 홀로 남아있는 이 여인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저를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송명희 그때 16세니까 뭐 소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밝은 작은 빛 하나를 그에게 눈에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나를 믿어라. 그 음성을 보여주셨죠. 들려주셨죠. 그때 그가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는 아버지가 정말로 싫었습니다. 저주하고 원망하고 했던 아버지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토록 원망하고 반항하던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통곡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부터 송명희 씨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불렀습니다. 감격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많이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입술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왼손을 가지고 몽땅 연필을 들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록한 것을 보면은 잘 읽지 못해요. 우리는 잘 못 읽습니다. 띄엄띄엄 삐뚤삐뚤 글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를 읊어주셨고 그는 시를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울면서 그 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주님께서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비참한 인생인 자기 자신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읊어주는 시를 들으면서 손으로 기록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어느 날 이사를 하면서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멀리 떨어지게 되면서 갑자기 절망감이 그를 찾아와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친구도 없고 집도 없고 휠체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울고 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록해라,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 울먹이면서 알아볼 수도 없는 글씨로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시가 바로 나라고 하는 시죠. 그 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성명의 신이 받아 적다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기에서 멈추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못 쓰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서 써라. 그래서 몇 번이나 실랭이를 하다가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시를 쓰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송명희 시인에게 문을 열어주시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다닐 수 있었습니다. 너는 가서 네 몸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네 몸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집회에 갔습니다. 가서 잘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 목소리, 그리고 입술을 벌려서 말도 할 수 없는 그 입을 온몸을 쥐어짜면서 겨우 10분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나면 다 지쳐버리죠. 그러면은 그 송명의 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송명의 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들 흐느끼면서 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하디 약한 송명의 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에게로 돌아오고 그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회복을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병든 몸으로, 누워있는 몸으로, 때로는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순수하게 주님을 찬송하고 증거하고 있는 이 송명희 시인의 모습입니다.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은 그 약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두 다리로 뛰어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입술을 벌려서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내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바울 목사님을 볼 때에 그가 사실은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죠. 말에 힘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은 힘이 없지만 멀리 있어서 글을 쓰면은 힘이 있다. 이런 표현을 보면은 바울이 말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다가도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바울을 찌르는 겁니다.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것이고 누가 바라봐도 좋지 못한 모습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게 어떤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나에게 어찌하여서 이런 약점들을 내게 주십니까? 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좀 멋들어지게 이렇게 건강하게 멋진 모습으로 증거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약한 모습과 어째서 사탄이 저렇게 공격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좀 없애주십시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바울, 너는 내 종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약점 가지고 살아라, 그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약점이 있으니까 괴롭고 힘이 들고 아프고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 괴롭고 힘이 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하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약점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약점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환이 찾아올 때 사탄은 노리고 있습니다. 까부르듯이,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려고 딱 노리고 있는 것이죠. 우환이 찾아오고 약점이 찾아오고 장애가 생기고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좌절할 것이고 저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 것을 딱 생각을 하고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이 약점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장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탄이 헤집고 들어오려고 기회를 보고 있다가 놓쳐버리는 것이죠. 손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볼품이 없는 떨기나무입니다. 자꾸만 떨기나무만 바라보고 묵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인생에 너무 허무해져요. 내 인생에 뭔가, 도대체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떨기나무입니다.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몸에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건강도 좋지 못합니다. 재능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내 약점이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함은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내 몸에 두신 사탄의 가시와 같은 그러한 것이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약점을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이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십시오. 약함은 복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붙들어주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